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착공식에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이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남북한이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참석자를 최대한 고위급으로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당국의 이번 훈련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훈련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외교부와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13일에서 14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이란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여러 나라의 선의를 악용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어떤 나라도 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이란이 핵탄두를 나르실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최근 시험 발사해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전직 캐나다 외교관을 억류한 데 이어 캐나다인 한 명을 또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출신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지난 10일 랴오닝성 단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억류 중인 캐나다인 두 명 모두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건에 대해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10일 캐나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위기그룹에서 일하는 마이클 코프릭 씨를 체포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두 사람 모두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체포 사실을 캐나다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대북 사업가로 활동했던 스페이버 씨는 현재 단둥시 국가안전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으로 집권 보수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살아났습니다. 보수당은 어제 메이 총리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의원 317명 가운데 200명이 신임을, 나머지 117명이 신임을 반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투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했다면서 이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우려를 해소하고 영국 국민이 원하는 브렉시트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고속열차가 다른 열차와 충돌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아침 6시 30분경 앙카라에서 중부 코니아행 고속철도 열차가 선로에서 선로 안전관리 기관차와 충돌해 탈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일부는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탈선한 객차에서 추가 사상자를 찾기 위한 수색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은 북한의 인신매매를 퇴치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무부가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동맹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still need the help of those allies. We need to be very unified with our two greatest allies.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신매매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의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이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나라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등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인 3등급을 받은 나라들에 대한 특정 자금 지원을 금지한 최근 대통령 결정문은 인신매매 퇴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을 북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노동신문의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의회가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을 통해 제공한 수단을 이용해 인신매매 퇴치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라 2019 회계연도에 북한 등 22개국에 대한 특정 자금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당국자 등이 참가하는 교육과 문화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 IMF와 다자간 개발은행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해당 기관이 북한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8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등 국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올해 말 퇴임을 앞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며 이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북한이 느리게 움직이더라도 잦은 도발로 상황이 위태로웠던 과거와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자신의 임기 중 북한과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12일 미 NBC 방송 투데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던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킨 일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격주로 무기를 실험했던 당시가 어땠는지 유엔 주재 대사들에게 물어보라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함께 유엔 주재 미국 대사직을 맡아 2년 가까이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한 차례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을 포함한 수십 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안보리는 4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석탄 등 북한산 광물의 전면 수출 금지와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대북 유입 제한,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귀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헤일리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부는 여러 차례의 북한 관련 회의 소집을 요청해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수사를 외교에 활용한 게 사실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높이면 나는 다른 나라 대사들에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할지 혹은 접을지에 대해선 장담을 할 순 없지만 만약 제재들을 채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행동은 막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굿캅, 배드캅 전략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 나는 업무를 수행하려 했을 뿐이라며 진실되게 일을 했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올해 말 대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헤일리 대사의 후임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을 지명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장기적 인도태평양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은 10일 전체 회의에서 구두 표결을 통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상원도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안은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친 뒤 입법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게 됩니다. 올 들어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아우르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건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리아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으며 동료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6일 VOA에 이날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북사안 중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비건 대표도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가 기술돼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국무장관을 지낸 렉스 틸러슨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 정책에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동맹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를 되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 am concerned that all of the effect of that policy early on which accomplished what we wanted to accomplish.
틸러슨 전 장관은 11일 미 서부 텍사스주 달라스 시민연맹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바라던 바를 달성하게 해줬던 초창기 대북 압박 정책의 영향이 줄어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최대 압박 작전에 나선 것은 옳은 접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policy and the approach that was developed early on in this administration was
그러면서 최대 압박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넘어 인신매매와 마약 거래, 무기 판매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대 압박 작전에 중국의 참여가 핵심 요소였다며 미국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최고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얻는 데 성공했으며 중국은 전례 없는 많은 조치를 취하며 북한을 압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의 대화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도 이제 대화할 때라고 판단해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전 장관은 미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From there on, how tactically we would have handled it, I would have handled it probably a little differently than it has been. Now, watching as
자신이라면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다뤘을 것이라면서 현재 대북 압박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계속 무기를 생산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틸러슨 전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nd so we knew this was going to be a long effort. It's not going to be solved quickly. And at the time, told the president, I said, this is going to take.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노력이 필요하며 짧은 시간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황을 바꾸는데 대통령 첫 임기에 모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 한 번도 솔직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매우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의 연대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still need the help of those allies. We need to be very unified with our two greatest allies, Japan, South Korea, but also we're going to need the help.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을 방해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를 위한 토대를 일부 상실했을 수 있다면서 그런 노력을 계속 실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최대 압박 작전을 주도했지만 본격적인 미북 대화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경질됐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무사는 북한이 대미 관계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로서는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워낙 커서 비핵화 협상의 답보 상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시점에서 서울을 방문하지 않기로 한 그 결정한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미국과의 협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을 방문하더라도 남한과의 경제협력 등 자신이 바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이뤄야 서울 방문에서 빈손 귀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서울에 가지 않는 것은 바쁜 연말 일정이나 경호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시간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전략적 구상에 따른 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한국 정부도 당초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구도를 선호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조기 서울 방문을 지지하자 연내 방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네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견을 같이 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을 되살리고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두 정상의 인식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문 대통령이 비핵화에 관한 김 위원장의 추가 결단을 얻어낼 것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김 위원장은 이번에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거죠?
예, 북한의 이런 태도는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논평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논평은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크게 빚지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두 차례나 거부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한국 당국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네. 제재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 역시 아주 확고부동해 보이는데요. 양쪽이 절충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북한은 판을 깨지만 않을 뿐 협상에 매우 소극적이고요.
예?
미국은 추가 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제재 외에 핵신고를 놓고도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네.
양측이 각자 마지막 단계 조치로 여기고 있는 제재와 핵신고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제재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전도는 미국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예.
이 때문에 연내 고위급 회담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이 늦어지는 건 물론 아예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이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2차 정상회담을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추가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고위급 회담은 어떤 형태로든 열릴 가능성이 크고요.
예.
폼페오 장관이 다시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재와 핵신고와 관련한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의 답보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만큼 미국은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돈세탁 연루 중국 기업들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잇따라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들은 답보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압박하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열자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반복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The timing of it raises questions, and I think certainly there is a veiled signal to North Korea that the U.S. is displeased, unhappy with North Korea's unresponsiveness.
이 교수는 또 북한이 계속 비핵화 협상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제재 완화로 바뀌었다면서 특히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해 김정은에게 유리하게 힘의 균형이 기울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깨닫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atmospherics, the dynamics have completely shifted from sanctions enforcement to sanctions relaxation. We know South Korea, China, Russia all want sanctions relief for North Korea.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난해 시작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더 강화하면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를 앞으로도 몇 년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최대 압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한 만큼 압박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 무장과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어느 정도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최대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continue the maximum pressure at least until he halts his buildup, which means he stops producing nuclear weapons. And at least until he has then done
베넷 연구원은 이어 김정은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영변과 비밀 핵시설을 해체하며 국제사찰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위해 경제 제재 유지와 함께 대북 정보 유입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미국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다만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대화는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창립자 에드윈 퓰너 박사는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금 비록 미북 대화가 교착 단계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것은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였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must not forget what's brought us this far in the discussion. It's also the historic.
애초에 UN의 제재가 없었으면 지금 상황까지 올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선임 고문을 맡은 인연으로 현재도 다양한 정책 조언을 하고 있다는 퓰너 박사는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제재를 완화해야 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Quite the contrary.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position on sanctions. is very clear. Those sanctions have to be in place.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며 모든 제재는 비핵화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퓰너 박사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국제 무대에서 공언한 약속을 지켜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til they're willing to live up to the agreements that they've already signed,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bend over backwards or make other concessions.
그리고 북한이 직접 서명한 합의를 지키기 전에는 미국 또한 추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존 에버라드 대사는 현재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take a long hard look at what it really wants out of this dialogue.
북한과 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미국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증액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군사적 재원을 늘려야 미국도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라운즈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한편 미국과 한국 간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당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e president is a businessman and he's a negotiator. He can't get
정확한 숫자를 살펴보진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자 협상가입니다.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매우 좋은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은 새 주한미군 기지 조성비 대부분을 부담했고 방위비 분담 비율을 계속 늘려온 상황에서 막대한 증액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I haven't seen the numbers. I presume the president has. But I can tell you that our defense budget this year is $730 billion.
정확한 숫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7,300억 달러로 그 어떤 국가보다 높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 비율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나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위비 분담에 관한 미한 간 협상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I think it all falls in, but I think the fact that he's telling South Korea they need to increase their amounts, then excuse me.
현재 미국, 한국, 북한 간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은 모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보라, 한국도 군사적 재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반년이 지났지만 비핵화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Good news is that we have not escalated. The bad news is we have not resolved what we believe to be the final outcome, which is that North Korea.
일단 싱가포르 회담 개최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최종 결과여야 할 북한의 핵무기 제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까지 미국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겁니다. 북한이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등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그런 사태에 포함됩니다. 어떤 것도 성공적이지 못할 겁니다. 모두가 북한이 한 국가로서 살아남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살아남길 원하는지 아니면 정권의 종말을 보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내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부분에 주력할 계획인가요?
Well, what we try to do is make sure that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have the tools they need to be able to respond.
우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은 미군이 대응에 필요한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를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취하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으로부터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존 기자였습니다. 북한 선박의 움직임이 2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북 제재 영향으로 선박 운항 등 북한의 무역 관련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횟수는 모두 100여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B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선박 안전검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 사이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이뤄진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는 모두 1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8건이나 2016년에 309건, 2015년에 272건과 비교해 적게는 절반,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전 세계 선박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해외 항구로 운항을 한 북한 선박의 전체 숫자 역시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선박들이 검사를 받은 항구가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많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올해 북한 선박들은 중국에서 35차례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러시아에선 2배가 훨씬 넘는 81건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많이 간 건 올해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중국에서 131건의 검사가 이뤄져 러시아의 106건보다 높았고 2016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218건과 90건으로 격차가 컸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2016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검사를 받은 기록을 남겼지만 올해에는 중국과 러시아만이 검사를 진행한 유일한 나라로 나타난 점도 흥미롭습니다. 올해 81건의 러시아 검사 기록 중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이뤄진 검사가 80건으로 월등히 높았고 나홋카 항이 한 건이었습니다. 중국은 전체 35건 중 다이렌이 29건, 옌타이와 레닌강이 각각 3건과 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크게 줄어든 건 같은 기간 더욱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선박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석탄 수출이 2017년부터 급격히 줄고 결의 2371호가 채택된 8월부터는 석탄을 포함한 모든 광물의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선박의 운항도 급감한 겁니다. 실제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표 석탄 항구에 북한 선박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관측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해외에서 이번 자료가 북한의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ability to export has been constrained sharply by the sanctions, by the UN sanctions.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며 특별히 지난 1년간 중국이 취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90%를 넘지만 올해 대북 교역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57%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의 수입이 아닌 수출의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따라서 운행 중인 북한 선박들도 절반이 비어있는 상태, 즉 한 방향으로 갈 때만 물건을 싣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nd it's mostly against North Korean exports to the other countries. In other words, other countries are allowed to sell to North Korea all kinds of products, not everything.
아울러 무역이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몇 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연 단위로 시간이 흐르면 북한 입장에선 괜찮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이 북한의 제재가 강화된 이후 찾아온 두 번째 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올해 북한 선박들은 모두 안전검사에서 결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단 한 척만이 결함이 없는 선박으로 기록됐을 뿐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함 발견률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 상당수가 1980년대 건조된 노후 선박으로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심각한 안전 문제를 지닌 선박에 내려지는 정선 조치는 올해 8건으로 지난해 28건이나 2016년에 25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검사 대상 선박의 숫자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노후 선박들을 모두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이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B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캐나다인 두 명이 중국에 붙잡혀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국가 간들 간의 외교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문 쟁점 해소를 위해서 13일 브뤼셀을 방문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냈던 마이클 코언 씨가 12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덮는 데 관여한 주간지 소유회사도 해당 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자, 두 명의 캐나다인이 중국에 붙잡혀 있군요.
예, 캐나다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프릭 씨가 중국에 억류돼 있고 또 다른 캐나다 국민이 동시에 붙잡혀 있다라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문제를 제기하고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 정부도 캐나다인 두 명을 억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뭐라고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까?
네, 13일 중국 외교부는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보를 해친 캐나다 국민 마이클 코프릭과 마이클 스페이버를 12월 10일자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프릭 씨는 베이징시 국가 국가안전국에서 또 스페이버 씨는 단둥시 국가안전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루캉 대변인이 설명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범죄 피의자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또 체포 사실을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조사받고 있는 이 두 명의 캐나다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북한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람들입니다.
네.
코프렉 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직 외교관인데요. 이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과 홍콩 주재 총영사관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국제분쟁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의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고문으로 일해왔습니다. 중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네, 단둥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스페이버 씨인가요?
예, 스페이버 씨는 대북 사업가인데요. 인터넷 사회연결망 SNS 트위터 자기소개란에 이 근거지를 북한의 평양으로 표시를 했고요.
예.
지난 9일자로 사리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또 올려놨습니다. 이 사진이 올라온 다음 날 10일 바로 중국 당국이 스페이 씨를 입건했다라고 설명한 날인데요. 앞서 캐나다 외무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스페이버 씨가 중국 당국에서 신문 받고 알려온 뒤에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버 씨가 북한에서 어떤 사업을 한 건가요?
미국 프로농구 인기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 씨가 2014년 방북했을 때요 주선자였습니다.
아, 네네.
예, 농구를 좋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로드먼 씨를 면담하는 곳에서 이 스페이버 씨가 함께 포착된 사진이 지금 세계 언론에 전파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평양에서 열린 국제 탁구연맹 세계 순회 경기 대회에도 관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체육 부문의 교류 사업을 많이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과 단둥에 주로 머물면서 북한 주요 지역을 오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같은 대북 체육 문화 교류를 관장하는 백두 문화 교류사가 캐나다에 법인 등록돼 있고요.
네.
스웨이보 씨는 이곳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 같은 시점에 두 명의 캐나다인을 동시에 억류한 배경은 뭘까요?
예, 이 화웨이 사태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일부 언론이 추측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 2인자인 멍완조우 최고 재무 책임자가 지난 1일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 8일 캐나다 대사를 초치해서 멍 CFO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틀 만에 캐나다인 두 명이 중국에서 억류된 겁니다. 멍 CFO는 11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캐나다 사법당국의 감시를 받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재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영국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12일 실시한 당대표 신임 투표에서 신임 200표, 불신임 117표로 테레사 메이 대표에 대한 신임을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다수당 대표가 맡는 총리직도 지키게 됐는데요. 메이 총리가 낙마할 가능성을 놓고 급박하게 돌아가던 영국 정국이 안정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메이 총리의 반응부터 보죠.
예, 국민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이루고 나라를 다시 통합하는 새 임무를 받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신임 투표를 둘러싼 혼란을 털고 정국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영국 주요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브렉시트를 이루겠다. 이 말을 맨 처음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신임 투표를 불러온 원인이 브렉시트였기 때문인데요.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 당국이 지난달 잠정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네.
이 보수당 의원들이 당대표 신임을 물었던 겁니다.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으로 남는 아일랜드 사이 국경 통제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이 북아일랜드 일대를 유럽연합 단일 시장의 일부 잔류시키는 백스톱 조항에 특히 반발이 심했는데요. 북아일랜드를 포기할 것이냐라는 강경 반대파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불신임 투표는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 측과 협상을 잘못 이끌고 있다. 뭐 이런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나온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된 EU 탈퇴 시한까지 브렉시트 조건을 확정하는 일이 영국의 정치사회 최대 현안인데요.
네.
메이 총리는 이 합의문을 의회에서 비준받아야 관련 일정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임 투표라는 걸림돌을 넘어선 메이 총리가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의회와 접촉해서 백스톱 조항에 대해서 추가 교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브렉시트 합의문을 수정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EU 당국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합의문 잠정 타결 이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네네. 수정은 불가능할 전망인데요. 메이 총리는 백스톱 조항을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해법을 EU로부터 약속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네.
이런 내용을 부속 합의 등으로 추가할 수 있기를 메이 총리와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메이 총리가 원하는 대로 이번에 그 유럽연합 측과 교섭이 되면은 영국에서 다시 비준을 추진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보수당 일각에서 여전히 백스톱 조항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서요. 이 부속 합의를 추가하는 정도로 비준이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합의문이 계속 비준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12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냈던 마이클 코언 씨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뉴욕 연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코언 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코언 씨는 오는 3월 6일 뉴욕주에 있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네,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예, 대략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세금 사기, 금융 사기, 선거자금법 위반, 그리고 연방의회에 위증한 혐의입니다.
네.
이 가운데 앞에 세 혐의는 뉴욕 연방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마지막 위증 혐의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뮬러 특검이 기소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특히 선거자금법 위반 그리고 위증 혐의가 주목을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선거자금법 위반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사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는데 이 돈이 선거자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선거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네, 위증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코언 변호사는 공화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 1월에 이 논의를 접었다라고 연방의회에 증언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해 6월까지 논의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네. 자, 코언 변호사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건 아니죠?
예, 코언 변호사 측은 유죄를 인정했고 또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징역형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 검찰과 특검 측이 선고 전에 이 코언 변호사 형량에 대한 의견을 법원 측에 전달도 했었죠.
예, 뉴욕 검찰은 코언 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긴 했지만 죄질이 중해서 실질적인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징역 3년 반을 제시했죠. 한편 특검은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코언 변호사가 특검 수사에 실질적인 정보를 줬다면서 위증 혐의에 대한 형량이 다른 형량에 합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나오는 그런 형량만 살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뉴욕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는 징역 3년이 그리고 특검이 기소한 혐의에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고요. 여기에 추징금과 벌금이 한 200만 달러가 추가됐습니다.
네. 코언 변호사가 공판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 텐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일을 뒤수습하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느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뭐 약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약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변호사를 비판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언 씨가 진술 중에 뭐 회환에 차서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뉴욕 검찰 측에서도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뉴욕 남부지구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막는 데 관여한 주간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 회사인 AMI를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 AMI 측은 기소되지 않는 대신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겁니까?
예, 캐런 맥두걸이라는 여성이 과거에 10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소유한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맥두걸 씨로부터 이 이야기 판권을 15만 달러에 사들인 건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내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네. 돈을 주고 산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 이 AMI 사주인 데이비드 패커 씨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네. 패커 씨가 대선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돈을 주고 이야기를 사서 뭐 그대로 덮은 거죠.
아.
그런데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코언 변호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 돈을 보전해 줬는데요. 이 돈도 선거 자금이었다는 것도 검찰 측의 판단입니다. 또 의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추문이란 또 다른 여성인 스토미 대니얼스 씨를 입막음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두 여성에게 돈을 준 것을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만 해당 추문을 인정한 건 또 아니고요. 또 돈도 선거 자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준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에 영하 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6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는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 영상 2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은 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 낮 최고 3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영하 8도입니다. 장전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3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6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1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고 먼 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2월 13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착공식에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이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앞두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남북한이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참석자를 최대한 고위급으로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당국의 이번 훈련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훈련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외교부와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13일과 14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이란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여러 나라의 선의를 악용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어떤 나라도 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이란이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최근 시험 발사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란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인정하며 이는 방어와 억지력을 위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전직 캐나다 외교관을 억류한 데 이어 캐나다인 한 명을 또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출신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지난 10일 라오닝성 단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억류 중인 캐나다인 두 명 모두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건에 대해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10일 캐나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위기그룹에서 일하는 마이클 코플릭 씨를 체포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두 사람 모두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체포 사실을 캐나다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대북 사업가로 활동했던 스페이버 씨는 현재 단둥시 국가안전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으로 집권 보수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보수당은 어제 메이 총리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의원 317명 가운데 200명이 신임을, 나머지 117명은 신임을 반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투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했다면서 이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우려를 해소하고 영국 국민이 원하는 브렉시트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고속열차가 다른 열차와 충돌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아침 6시 30분경 앙카라에서 중부 코니아행 고속철도 열차가 선로에서 선로 안전관리기관차와 충돌한 뒤 탈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일부는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탈선한 객차에서 추가 사상자를 찾기 위한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